빅스피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수송기 한 대가 29일 일본 서부 해상에 추락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8명의 탑승자 중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주일 미 공군이 사용하던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수송기는 현지 시각 오후 2시 40분쯤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수송기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로 향하던 중이었고 가고시마현 야쿠섬에서 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비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송기가 사라진 지점 일대를 수색한 결과 오스프리 수송기의 잔해로 보이는 다수의 파편이 바다 위에 떠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고시마현 당국이 전한 현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추락 당시 수송기의 좌측 엔진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파악 중이라면서 최우선 과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를 최근 잇따라 폐쇄해온 핀란드가 마지막 검문소 한 곳을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핀란드는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 8곳 중 최북단에 위치한 나자루페시 검문소를 제외한 모든 곳을 지난 24일 0시부터 폐쇄했습니다. 핀란드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케냐, 모로코, 파키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으로부터 망명을 신청한 난민 900여 명이 11월 한 달 새 러시아를 통해 핀란드로 입국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1명 미만이던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국 내 난민 유입은 러시아의 공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핀란드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일시 휴전이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28일 다섯 번째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일시 휴전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하마스는 억류 중이던 이스라엘 여성 10명과 태국인 2명 등 12명을 석방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점령지에 있는 오퍼교도소와 예루살렘의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 주민 3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인질 10명을 석방할 시 휴전을 하루 연장하고 석방 인질 수의 3배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이로써 지난 24일 시작된 일시 휴전 이후 하마스로부터 풀려난 인질은 81명, 이스라엘이 풀어준 수감자는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난달 납치한 인질이 약 240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2일 인도 북부 터널 공사 현장 붕괴로 고립됐던 노동자 41명이 28일 전원 구조됐습니다. AP통신은 사고 발생 16일 만인 이날 구조된 노동자들이 멍한 표정으로 미소를 띤 채 터널 밖으로 나왔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10일 이른 아침 인도 우타라칸드주의 한 마을에 건설 중이던 고속도로의 4.5km 길이의 터널 입구 부분 천장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터널에 갇힌 노동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약 60m를 파내야 했으며 지난 24일 약 10m를 남겨놓고 굴착 장비가 고장을 일으키자 나머지 구간은 맨손으로 파냈습니다. 노동자들은 구조대원들이 파낸 굴 속으로 밀어넣은 너비 1m가량의 용접관을 통해 들것에 실려 1시간에 걸쳐 한 명씩 구조됐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잔해 사이로 설치된 파이프관을 통해 산소와 물, 음식을 공급받으며 생존했습니다. 나란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생존 노동자들의 용기와 인내가 모두에게 영감을 줬다고 치하하는 한편 구조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8일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돕기 위한 의약품과 식량 등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을 공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약 2만 5천 킬로그램의 인도주의 물품을 이집트 내 인도주의 지원용 물류 중심지까지 항공기로 실어날랐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내년 여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입장권 살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창구가 30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개막식과 폐막식 입장권 또 경기 관람권 등 모두 40만 장 정도인데요. 인터넷에 접속하는 선착순 판매 원칙이랍니다. 파리올림픽위원회가 계획한 모든 종류의 입장권은 1천만 장이 넘습니다. 지난 2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720만 장이 이미 팔렸고요. 이번에 40만여 장을 추가 판매하는데 3분의 1 정도는 50유로 미만, 그러니까 미화로 55달러 정도지만 나머지 입장권은 행사나 경기 종목, 좌석 위치에 따라서 더 높은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막식 입장권 가장 싼 표는 90유로, 99달러 정도였고요. 비싼 것은 2,700유로, 3,000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파리올림픽이 내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올림픽이라는 구호에 맞지 않은 아주 비싼 입장권이라는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파리올림픽.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파리의 경관과 문화 또 역사적 장소를 올림픽의 현장으로 활용하는데요. 개막식은 센강 일대에서 열리고요. 폐막식은 샹젤리제 거리와 콩코르드 광장 일대에서 열어서 역사상 최초의 야외 올림픽 개막 폐막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펠탑. 파리탑 앞에서 비치발리볼 경기 열립니다. 보르도와 마르세유에서는 축구 경기를 보실 수 있고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한 서핑 경기, 프랑스 본토가 아니라 프랑스령 타이티의 그 유명한 서핑 휴양지 바다에서 연다고 알려져서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 높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두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 닭갈비를 한다면 야채와 고기를 손질을 하고 다른 양념을 만들어서 재우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그걸 기름에 볶아서 하는 그런 순서가 너무 많죠. 서양식에 비해서.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밀키트 산업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4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30일 목요일에 북한, 북극발 찬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고 바람은 동쪽은 대부분 지역으로, 서쪽은 황해도와 평안 남도 쪽으로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과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9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8도, 신의주 영하 10도, 청진 영하 8도, 원산 영하 7도고요.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17도, 해산은 영하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평양의 낮 기온은 영하 2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 영하 1도, 원산 4도, 함흥 3도, 청진 0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 영하 7도고요. 해산 영하 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습니다. 먼바다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고요.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이 유럽 안보 협력기구 회의에 러시아가 초대받은 데 항의해서 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IT 갱단 폭력이 수도를 넘어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고요. 끝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공기관 직원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데 28일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다시 언급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이틀째 회의가 있었는데요.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단지 이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우리 안보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나토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요. 이번 회의의 목적은 러시아 침략 전쟁에 계속 직면해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지원을 강력하게 재확인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다시 강조하는 것, 그만큼 관련 상황이 지금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미국 안에서요,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 전황이 지지부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팔레스타인 분쟁까지 겹치면서 이 서방 세계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했던 미국 쪽 상황이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8일 회의에서요, 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무장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하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이고 우리가 합의했던 것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참고로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원조가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안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나온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EU가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헝가리가 여기에 반대하면서 완전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뿐 아니라 스웨덴의 그 신규 가입 문제도 중요한 현안인데 이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언급이 됐습니까?
네, 스웨덴 외무장관이 29일에요. 이 올해 지연된 튀르키예의 스웨덴 가입 비준이 튀르키예 의회에서 몇 주 안에 처리되기를 기대한 한다고 튀르키예 측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요.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28일 회의에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비준이 완료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나토 가입 신청한 나라가 핀란드하고 스웨덴이었는데 그중에서 핀란드만 신규 회원국이 된 거죠.
네, 이 튀르키예하고 헝가리의 반대 때문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튀르키예 의회만 가입안을 비준하면 이 스웨덴 가입이 실현되는 건데요. 아, 그동안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쿠르트족 그 분리주의자들을 비호한다는 이유로 스웨덴 나토 가입을 반대해왔습니다.
네. 자, 스웨덴 말고도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 원하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는 EU뿐 아니라 나토 가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토 측은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아직은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으로 나토 가입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마케도니아에서 30일에 그 유럽 안보 협력 기구 회의가 열리는데 자, 몇몇 나라가 러시아가 나온다는 이유로 항의에 불참해서 항의에서 불참을 선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그러자 우크라이나 그리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이 발트 3국이 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유럽 안보 협력국은 냉전 시기인 지난 1970년대 동서간 긴장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안보 협의 기구입니다.
예, 그렇죠.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발트 3국들 말씀하신 그 나라들도 지금도 러시아하고 갈등을 빚고 있죠?
네, 이 나토 회원국이기도 한 이들 세 나라는요, 이 러시아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이번 나토 해무장관 회의에서 라브로프 장관 참석은 러시아가 계속 저지르고 있는 잔혹한 범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든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올레그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도 이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에서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력 침략을 감행한 러시아를 유럽 안보협력기구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이 지금 EU의 제재 대상 아닙니까? 북마케도니아에 갈 수가 있습니까?
예, 러시아는 이 라브로프 장관이 유럽 안보 협력기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북마케도니아와 불가리아 정부에 라브로프 장관이 탄 비행기가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라브로프 장관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IT 갱단 폭력이 지방으로도 확산하고 있다고 UN이 밝혔군요.
네.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UN IT 통합 사무소가 28일 함께 보고서를 냈는데요. 두 기관은 심각한 갱단 폭력이 IT 중부 지역으로도 확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바스 아르티 보니테 지역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 보고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이 거의 매일 살인과 성폭력, 절도, 재산 파괴 그리고 여타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공포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갱단 폭력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약 1,700명 이상이 살해됐고 1,100명 이상이 납치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네, 이 UN 국제 이주 기구에 따르면은요, 갱단 폭력 으로 주민 2만 2천 명 이상이 집을 떠났는데 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
이 갱단이 저지르는 폭력이 사람뿐 아니라 농사에도 피해를 줍니까?
네. 유엔에 따르면은요, 갱들이 작물과 가축을 훔치거나 관계시설을 봉쇄하고 또 농지를 공격했습니다. 네. 또 가난한 농민들이 농지나 시설에 접근할 때 강제로 돈을 받는다고 유엔이 전했는데요. 유엔 세계식량계 계획은 농부들이 도망친 탓에 올해 4월까지 거의 5천 헥타르의 작물이 손실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갱단 때문에 농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물이 손실되면서 굶는 사람도 크게 늘었는데요. 주민 170만 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현재 기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도 현지 당국은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예, 특히 현지 경찰이 갱들 상대가 되질 않아서 갱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갱들이 수도 북부에서 아르티보니테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에 매복하고 경찰과 사법당국을 여러 차례 공격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이들이 다른 갱 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공격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IT 이런 상황을 유엔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데 유엔 쪽에서 어떤 대책 같은 걸 제시했습니까?
네, 유엔은요, 케냐가 주도하는 다국적 경찰 파견이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현지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다국적 경찰 배치가 늦어질수록 앞으로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조처를 하지 않으면 상황 바로잡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상황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재앙적인데 IT 정부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경찰을 아르티보니테에 배치하고 경찰과 사법관리들 임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갱들을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돈을 대는 사람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에서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 허용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왔네요.
네, 유럽사법재판소 ECJ가요, 28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조처가 엄격하게 필요한 것에 한정돼야 한다고 법원이 덧붙였습니다.
예, 재판소의 판결이니까 누군가 소송을 냈다는 얘기죠. 이 ECJ가 어떤 소송을 다룬 겁니까?
네, 벨기에 벨기에 동부 안스시에서 일하는 한 무슬림 여성 직원이 직장에서 이 머리 스카프 수건이 히잡을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낸 건데요.
네네.
이 직원은 한 부서의 책임자라는데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그 유럽연합의 규정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21년에 유럽사법재판소 ECJ는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에서 일하는 여성이 히잡을 벗는 것을 거부하면 그를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히잡은 아랍권 무슬림 여성이 쓰는 머리 가리개인데요. 한편 안스 씨는 해당 소송이 제기되자 고용 조건을 고쳐서 직원들에게 엄격한 중립을 지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어떤 형태의 전도도 금지되며 이념이나 종교적 소속에 명확한 명백한 상징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동안 유럽 안에서 이런 유형의 규정이 어떤 차별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송을 다룬 벨기에 노동법원이 안스 씨가 부과한 엄격한 중립 조건이 유럽연합 법에 반하는 차별을 낳았는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ECJ는 이 회원국 기관들이 그들이 추진하려는 중립성의 정도를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회원국 기관들이 어느 정도가 중립인지 그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일반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히 철학적, 종교적, 믿음의 가시적인 상징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다른 공공기관의 선택도 똑같이 정당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EU 회원국인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는 올해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을 규제하는 조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프랑스 교육부가요, 지난 8월에 공립학교에서 일부 무슬림 여성들의 의복인 아바야를 학생들이 입는 걸 금지했습니다.
네.
이 아바야는 헐렁하게 전신을 가리는 옷인데요. 최근에 이걸 입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 조처는 9월 4일부터 적용됐습니다.
프랑스 교육부가 왜 아바야 착용을 금지한 겁니까?
네, 당시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이 TV 방송에서요. 나는 아바야를 학교에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면서 우리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보기만 해도 학생들 종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전에도 프랑스 정부는 이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을 규제하는 조처 내놨었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 이래 프랑스 공립학교에서 히잡 등 머리 가리개를 쓰는 게 금지됐습니다.
네.
또 2010년에 프랑스 정부는 공공장 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학교 안에서 종교적인 상징물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거 강력하게 규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9세기 이래 학교 내 종교적 상징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조처를 고수해왔습니다.
네.
여기에는 대형 십자가 같은 기독교 상징물도 포함됐는데요.
네.
이 조처는 원래 공공교육에서 프랑스에서 주류 종교인 가톨릭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톨릭을 겨냥한 조처였는데 최근에 그 대상이 확대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는 등 인구 구성 변화를 반영해서 히잡이나 또 유대인 남성들의 머리에 얹고 다니는 키파도 착용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콜로라도 주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강력한 보수 정치단체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의 장례식에 참석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전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5.2%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유세를 위해서 콜로라도 주를 갔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 참석을 위해서 28일 콜로라도 주를 방문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내년 대선의 잠재적인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와 극단적인 마가 공화당원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작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부분을 언급한 겁니까?
네, 낙태권과 오바마 케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낙태권과 관련해 미국인들이 근본적인 권리를 빼앗긴 유일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고 자장하며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보수가 절대 우위인 상황인데요. 이 같은 구성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를 이끄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이렇게 낙태권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군요.
예, 지난해 여름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낙태 합법화의 근거가 된 이 판례를 대법원이 폐기하면서 보수 우위의 주들이 낙태를 금지하는 정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7개 주에서 낙태권을 주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민투표가 실시돼 통과됐는데요. 민주당은 낙태권 이슈가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을 보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바마 케어에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적정부담 건강보험법으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의회 승인을 받아 도입됐습니다. 네. 이는 연방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한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 케어는 통제 불능이고 좋은 의료 서비스도 아니라며 진지하게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는데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다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언론에서 다들 해석을 해놓고 있네요.
예,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여기고 공격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AP통신도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백악관에서 열린 공급망위원회 회의에서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등 주요 복지를 없애려고 한다며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여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공세적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대선이 아직 약 1년 남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 양자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선거 예측 업체 27타운인 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5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약 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관련 소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아주 강력한 보수 정치 단체의 후원 받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헤일리 전사는 전 대사는 비트럼프 주자로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의 엉망진자 찰스 코크가 이끌고 있는 정치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이 헤일리 전 대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 단체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물리치는 것이 최우선 순위 목표라고 공언하고 있는데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워싱턴의 유해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원할 것이고 이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헤일리 전 대사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보수 정치 단체의 지지가 헤일리 전 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로이터통신은 이 단체의 지지 선언이 전국적인 네트워크에서 약간 부분을 드러냈던 헤일리 대선 캠프의 약점을 채울 수 있을 거라면서 네. 또 다른 단체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현재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의 장례식 소식입니다.
예, 28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교 내 교회에서 로잘린 여사의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지난 19일 향년 96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카터 여사는 치매 판정을 받았고 네. 호스피스 돌봄을 받았습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부인의 마지막을 배웅하더군요.
예,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수행원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담요를 무릎까지 덮고 장례식장에 들어섰는데요. 네. 예배당 가장 앞자리 로잘린 여사의 관 바로 앞에 앉아 부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도 고령이고 또 병중이죠?
맞습니다. 지난달 99세 생일을 맞은 카터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수 전직 대통령입니다.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현재는 간과 뇌까지 전이된 상황인데요. 지난 2월부터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조지아주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 선 것은 호스피스 돌봄을 받기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네. 로잘린 여사의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로잘린 여사의 생일을 기리더군요.
예, 카터 전 대통령의 딸인 에이미린 카터 씨는 카터 전 대통령이 신혼 시절 로잘린 여사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사랑이 빠진다며 이것이 당신에게 이상할까요? 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편지는 안녕 당신 내일까지라는 글귀로 마무리됐는데요. 딸 카터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칩 카터 씨는 로잘린 여사가 백악관 생활 당시 강요회에 참석하기까지 했다며 연구인으로서 적극적이었던 어머니 모습을 회고했습니다. 칩 카터 씨의 회고처럼 로잘린 여사는 남편의 대통령 임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AP통신은 당시 참모들이 이런 로잘린 여사를 두고 공동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장례식에 전 현직 대통령 또 영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 여사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남편 없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정영부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건 지난 2018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처음입니다.
네. 자, 로잘린 여사를 기리는 추모객들도 많이 모였더군요.
예, 이날 장례식에 앞서 사흘 동안 애틀랜타에 마련된 빈소에는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자, 29일 로잘린 여사의 고향 마을인 플레인스의 한 교회에서는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별 예배가 열리고요. 이후 로잘린 여사는 고향 땅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국의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나온 거죠?
네, 연방상무부는 29일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자, 7월부터 9월에 속하는 3분기 GDP는 연율 5.2%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4분기 이래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률을 보인 건데요. 네. 이날 잠정치는 4.9%로 전망됐던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미국은 GDP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표하고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실질 GDP 잠정치는 지난달에 나온 속보치보다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해서 도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분야,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겁니까?
네, 상무부는 소비자 지출이 속보치에 비해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지역정부 지출과 비주거 부분 고정 투자 등의 증가분이 잠정치 상향 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주거 부문 고정 투자는 설비나 지식재산권 상품의 연구, 개발 등 기업 투자를 가리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분기에 그 실질 GDP 확정치가요, 연율 2.1%였거든요. 네. 분기별 성장률이 이렇게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미국 전체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 지출이 연 3.6% 증가했습니다. 네. 2분기 때는 0.8% 증가였으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아주 크게 오른 거죠. 또 민간 투자 부분이 연 10.5%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에도 불구하고 주택투자가 6.2% 늘어난 것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 지출이 늘어났고요. 지난 분기 급락했던 수출 부문도 되살아난 걸로 반영됐습니다.
예.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이 여전히 견고한 모습인데요. 예, 다가오는 4분기 전망 어떻습니까?
네, 4분기에는 이 경제 성장이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정책의 누적 효과가 4분기에 나타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TD 이코노믹스는 10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4분기 실질 GDP를 연 1.8%로 낮게 예측했습니다. 네. 내년 전망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국제협력기구 OECD는 29일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5% 그칠 것으로 본다며 미국 경제가 둔화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앞서 발표된 경제 지표도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물가 변동률은 어떻습니까?
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월 0.4%로 9월과 변동은 없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연준이 설정한 2% 목표 인플레이션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소매 판매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며 소비자 지출 심리가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동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기업들이 고용 건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모양새입니다. 10월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15만 개 증가했는데 이는 29만 7천 개 창출했던 9월에 비해 거의 반토막 수준이 난 겁니다. 다우존스 전망치인 17만 개보다도 적게 나온 거고요. 또 지난 12개월 동안 새 일자리 개수는 한 달 평균 25만 8천 개였는데 이에 따라 한동안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마침내 둔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잘 알려진 건축물이 몇 곳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펜타곤입니다. 이곳은 미국 국방부 청사로 그 독특한 모양 덕에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펜타곤에 관해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육군 공병단 웹사이트에 따르면 1941년 여름까지 미국 전쟁부에는 군인과 민간인 직원 2만 4천 명 이상이 워싱턴 DC 지역 내 17개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원은 1942년 초에 가면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군 병참대 건설단은 37만 제곱미터 공간에 냉방이 되고 4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용 건물을 구상했습니다. 건물은 또 4층을 넘지 않고 승강기가 없도록 했습니다. 애초에 이 건물이 들어설 부지는 다섯 면이 도로에 접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다섯 면이 있는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또 위치는 현 알링턴 국립묘지와 메모리얼 다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지에서 보이는 워싱턴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지시로 지금의 위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섯 면이 있는 건물 형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런 독특한 외관 덕에 이 건물은 오각형을 뜻하는 펜타곤으로 불렸습니다.
At the Pentagon and around the world, it's important news. Admiral Arthur W. Radford named new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heading President Eisenhower's list of changes in the management of the armed.
펜타곤 공사는 1941년 9월 11일에 착공됐습니다. 공사에는 약 14,000명이 투입돼 3교대로 일한 덕에 공사는 기록적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착공되고 불과 16개월 뒤인 1943년 1월 15일에 완공됐습니다. 펜타곤은 애초 전쟁부 임시청사로 계획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 건물을 병원과 사무실 그리고 창고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관리들은 전쟁이 끝나도 미국이 큰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펜타곤을 전쟁부 청사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펜타곤은 지난 1992년 국가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펜타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저층 사무용 건물입니다. 펜타곤 내 사무실 면적은 6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창문은 약 7,700개가 있고 건물 안 복도의 총 길이는 약 28km에 이릅니다. 또 독특한 형태 때문에 건물 안에서 가장 먼 두 지점 사이를 걷는데 불과 7분이 걸립니다. 네, 미국 전시 ABC 오늘은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사회 단면을 여러 방면에서 바꿔놨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가정이 늘어난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집에서 요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집밥 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몇 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밀키트 산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미국의 식생활 변화.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현대사회에 전례 없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한창 심각할 때는 도시 전체가 폐쇄되고 이동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죠.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산업이 큰 피해를 봤는데 요식업이 대표적입니다. 당시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게 여겨진 것이 없었죠. 사람들이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집에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식사 장소가 식당에서 집으로 변한 겁니다. 3년여 동안 이어진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일주일에 집에서 5번 이상 요리를 해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10명 중 약 3명이 그렇게 한다고 답했는데 팬데믹 이후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 바뀐 분위기에 더해서 치솟는 물가로 소비자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 역시도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추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인들 집에서 요리하는데 얼마나 쓸까요? 미국인들이 요리하는데 얼마나 쓰는지 보기 전에 미국인들이 집에서 해먹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뭔지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음식은 바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구운 빵 사이에 소고기나 닭고기 그리고 여러 채소와 함께 소스 등을 넣어서 먹는 고기 겹빵을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해먹는 또 다른 음식은 메쉬드 포테이토, 그러니까 으깬 감자입니다. 감자튀김과 그릴드 치즈도 빠지지 않는 음식인데요. 그릴드 치즈는 빵 사이에 치즈를 넣고 구워낸 음식입니다. 그럼 미국인들은 식재료를 사는데 얼마나 쓸까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한번 식료품점에 들릴 때 쓰는 평균 비용은 약 155달러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평균 8번 정도 이 식료품점에서 장을 본다고 하니까 한 달에 1240달러가 드네요. 집요리의 동반자, 밀키트. 집에서 요리한다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밀키트 산업입니다. 밀키트란 식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밀에 묶음을 뜻하는 키트를 합친 것으로 식사 묶음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미국의 대표적인 밀키트 기업 헬로프레쉬의 설명 들어볼까요?
seasonal and delivered straight to your door. You can choose from 20 different meal options.
음식 재료가 집으로 바로 배달되는 서비스라는 건데요. 20가지 다른 선택지가 있고 메뉴마다 딱 필요한 재료가 정량이 준비돼서 집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라는 설명입니다. 자, 한국 음식을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돼지고기 볶음을 해먹는다고 해볼게요. 어떤 식재료가 필요하죠? 돼지고기와 양파, 대파, 설탕, 고춧가루, 그리고 다진 마늘, 간장 등의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리를 하려면 마트에 가서 각각 필요한 식재료를 사와서 요리해야 하는 건데요. 밀키트 서비스는 한 메뉴를 주문하면 이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함께 조리법까지 담아서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은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산업은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 규모는 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해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성장한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6% 성장했습니다. 밀키트 직접 시켜볼까요? 앞서 언급한 헬로프레쉬를 비롯해서 홈셰프, 에브리플레이트, 블루에이프런 등 미국에는 많은 밀키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한 곳인 헬로프레쉬에서 주문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이 헬로프레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요. 메뉴 계획을 선택합니다.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메뉴인지 아니면 채소 위주의 메뉴인지 혹은 이 조리 시간이 짧고 쉽게 조리 가능한 메뉴인지 등 그 6개 항목을 정할 수 있게 해뒀네요. 식사할 인원을 선택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 받아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4인 가족이 일주일에 2번 받아보는 것으로 선택하니까 약 90달러가 나오네요.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항목을 선택하니까 주별로 가능한 메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치킨, 소세지, 파스타도 보이고요. 치즈버거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는 마늘 버터 소스에 볶은 새우 파스타와 호박, 토마토, 피자 등이 보이네요. 저는 첫 배달로 치즈버거와 새우 파스타를 선택했는데요. 주문하면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자, 주문한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자, 큰 상자가 배달됐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박스 안에는 메뉴별로 봉투가 나뉘어서 재료가 담겨있네요. 먼저 치즈버거입니다. 양파와 감자, 빵, 고기, 그리고 마요네즈와 케첩 등의 소스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봉투도 볼까요? 자, 다른 봉투에는 스파게티 면과 새우, 그리고 레몬과 마늘, 파마산 치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조리법도 들어있네요. 조리법에는 조리 순서대로 방법과 사진도 같이 첨부되어 있어서 따라하기 쉽게 제작도 있습니다. 밀키트에서 빠지지 않는 한식. 미국 대도시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VOA가 있는 워싱턴 DC에 인접한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도 한인들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인데요.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들어서 한식 전문 밀키트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한식 전문 밀키트 업체 중 한 곳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주 한식 메뉴가 바뀌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반찬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차돌 육개장과 차돌박이 배추 전골, 또 마포 돼지갈비와 함께 치킨 데리야끼, 고등어 조림, 크림 파스타, 김치전과 무생채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8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비용은 145달러입니다. 또 다른 한식 전문 밀키트 홈페이지도 들려볼까요? 이 업체는 한번 주문하면 여러 메뉴를 한꺼번에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원하는 메뉴를 받아볼 수 있네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삼겹살 볶음이 17달러 하고요. 궁중떡볶이는 18달러입니다.
떡만둣국은 $19, 그리고 닭볶음탕은 $17 하네요. 한식 전문 밀키트 사업을 하는 맥스 씨는 이 한식 반찬 사업의 경우 서양식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그냥 구워서 끝나는 거지만 한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닭갈비를 한다면 야채와 고기를 손질을 하고 다른 양념을 만들어서 재우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그걸 기름에 볶아서 하는 그런 순서가 너무 많죠. 서양식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밀키트라는 게 손님들이 조금은 식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장 보고 손질하고 이런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밀키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되면서 산업이 정체 국면을 맞았고 여기에 물가 상승 등의 위기 요인 등이 더해져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이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시범적으로 시켜본 밀키트 있었죠? 제가 직접 요리해서 제 가족에게 대접했는데 과연 맛은 어땠을까요? 함께 식사한 가족이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줬는데 그만하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집밥 경제, 특히 밀키트 산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어떤 것을 빌리는 행위를 표현할 때 lend, L-E-N-D와 borrow, B-O-R-R-O-W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부터 들어보시죠.
How are you doing today?
I'm doing great. My family is in town, so we're doing a lot of sightseeing. Actually, can you lend me your car so I can take them on a little trip?
Depends on what day you need it. And I'll have to borrow your motorcycle. I still need to get to work.
Sure, that works. I can lend you my motorcycle and I'll borrow your car.
Great. And I'll probably need to borrow your helmet, too. Safety first. How are you doing today?
오늘 어떠세요?
I'm doing great. My family is in town, so we're doing a lot of sightseeing. Actually, can you lend me your car so I can take them on a little trip?
저는 아주 좋아요. 저희 가족이 와 계셔서 관광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있잖아요, 제게 차를 빌려줄 수 있나요? 가족들을 짧은 여행에 데려갈 수 있게요.
Depends on what day you need it. And I'll have to borrow your motorcycle. I still need to get to work.
어느 날짜에 필요하신지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오토바이를 빌려와야 되겠네요. 제가 여전히 직장에 나가야 하니까요.
Sure, that works. I can lend you my motorcycle and I'll borrow your car.
그럼요,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께 제 오토바이를 빌려드릴 수 있고 저는 당신의 차를 빌릴게요.
Great. And I'll probably need to borrow your helmet too. Safety first.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헬멧도 빌려올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안전 제일이니까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빌리다, 빌려주다 단어 borrow와 lend를 써서 얘기했습니다. 둘 다 빌리는 행위에 관한 동사여서 영어 학습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end, L-E-N-D는 무언가를 주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임시로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반면 borrow는 무언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돌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임시로 받는 거죠. 즉 빌려오는 겁니다. Lend, 빌려주다, borrow, 빌리다 기억하시면서 문장 들어보시죠.
Susan lent Bill $20.
수잔이 빌에게 $20를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Susan borrowed her sister's jacket.
수잔이 여동생의 재킷을 빌렸습니다.
Borrow means to take something from another person, knowing you will give it back to them.
Borrow의 뜻은 어떤 것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시 돌려줄 것을 알면서 가져오다, 빌리다라는 것입니다.
Lend means to give something to another person, expecting to get it back.
Lend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빌려주다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연필을 내게 빌려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당신의 연필을 빌릴 수 있을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Could you lend me a pen? Or can I borrow your pe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lend, 빌려주다, borrow, 빌리다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